이 기대감과 소망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은 사람이나 어떤 이 장소, 공간에는 분위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분위기. 밝은 분위기가 있고 또 어두운 분위기가 있는 것. 이건 누구나 다 잘 압니다. 그러니까 말을 하지 않아도 이 감각적으로 느끼게 되는 것이죠. 사람 마음 안에도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 마음 안이 이 어두운 분위기가 있고 어떤 사람도 밝은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두운 분위기를 몰아내고 밝은 분위기를 계속해서 창조해내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나 어떤 가정이나 교회나 어떤 공간에 가게 되면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그 분위기를 잘, 분위기에 민감한 사람이 있어요. 이 분위기가 뭐냐 하면 다른 게 아닙니다. 특정한 장소에 감지되는 지배적인 느낌이 분위기다 할 수 있는데 그 공간에 그 사람에게 흐르는 어떤 기운, 뭐 기운, 세상 말로 말하자면 기운인데 어떤 영적인 감각 이런 것이 느껴지는 것이 있습니다. 어디서 느껴지냐? 사람은 얼굴 표현해서 느껴지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딱 들어오면은 왠지 분위기가 밝아. 할렐루야. 우리 교회 오시는 분들 다 이구동성으로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걸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인 걸로 저는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분위기를 만들어내야 할까? 이건 뭐 말할 필요도 없이 밝은 분위기를 만들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냐? 축복과 생명과 기적의 분위기를 조성해내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영광의 분위기를 자꾸만 창조해야 합니다. 어두운 분위기가 엄습하지 않도록 우리는 우리 마음과 심령을 지켜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기쁨이고 감동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이걸 자꾸 고백해야 돼요. 우리는 외부 환경이 내면에 영향을 주고 내면의 환경이 또 외부에 어떤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분위기가 밝아야 돼요. 기쁨이 있어야 돼요. 감동이 있어야 됩니다. 설렘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런 것도 무슨 설렘이 그렇게 있어요. 뭐 사는데 그냥 복잡하고 힘든데 뭔 그 감동이 있어요. 뭐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을 보고 자연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초자연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섬기고 있고 기쁨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이거 의지적이에요.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 믿음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의지적 결단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영적인 분위기를 따뜻하게 하고 그 다음에 참 창조적으로 이 기쁨 감사 이런 것을 만들어내야 돼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의 특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분위기에 있어서 그 온도를 측정하는 기기가 아닙니다. 온도 측정 기기가 아니라 온도를 조절하는 이 기능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온도를 측정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아이고 거기 가보니까 차갑네. 냉랭하네. 뭐 어둡네? 이렇게 한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온도의 측정기예요. 이런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럽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는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온도를 조절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냉랭하면요, 뜨겁게, 은혜롭게, 그 다음에 풍요하게 자꾸 바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요, 온도 이 조절기는 삶의 자리에서 자꾸만 행복, 기쁨, 감사, 감동, 또 즐거움 이런 것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만들어내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요.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할 사명을 가진 사람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이 사람을 기쁘게 하는 비밀이 있는 교회라는 제목인데 우리는 주변 사람들을 의지적으로 기쁘게 해야 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남의 허물을 덮어주고 좋은 것으로 말해주고 또 이 감격, 감동을 주는 그런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 왜 그럴까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안에 천국이 들어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기쁨의 영,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월한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기쁨이 있었던 분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를요 기쁘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기쁨의 주님을 믿으시면 아멘. 주님이 주신 기쁨으로 사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님께서 나를 기뻐한다는 사실을 믿는 거, 이건요 기적입니다. 아멘. 살아있는 믿음의 신앙은 뭐냐? 밝음이에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 기쁨은 나에게서 생기지 않습니다. 기쁨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기뻐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기쁜 소식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받은 자잖아요. 복음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면 지식적으로 우리 생각하지 마세요. 복음을 받았다, 기쁨을 받아들였단 말입니다. 아멘. 그러면 기뻐해야지, 뭐 기뻐해야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주님 앞에 맡기고 기뻐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이 있다는 것이 뭘까요? 그것은 밝고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처지에도 결론적으로는 기뻐하는 거예요. 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크게 잘못 생각하고 근거 없는 생각을 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사람을 기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사람을 믿어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잘못된 표현과 생각을 하는 경우입니다. 자, 사람을 기쁘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 사람을 믿어서는 안 된다 하는 이런 생각이 지배적으로 우리 가운데 있으면은 우리가 모일 때 기쁨이 있고 감동이 있겠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사람 기쁘게 하면 안 된다, 사람 믿지 말아야 된다, 그러면은 하나님 나라는 우리 가운데 없는 거예요. 당연히 그냥 어둡고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분위기가 침울합니다. 밝을 리가 없습니다. 웃음이 없습니다. 경직됩니다. 냉기가 흐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요, 흔히들 그냥 함부로 말하지만은 이런 이야기는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런 이야기는 바리새인적이고 율법적인 그 현상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으로 생각해요. 하나님만 기뻐해야 된다, 하나님만 믿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성경을 잘못 해석을 해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이제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라,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했습니다. 이 말씀으로 사람들은 사람을 기쁘게 하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만을 기쁘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의 의도와 그 성경의 문맥을 잘 짚어서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이 1장 이 10절은 6절에서부터 쭉 읽어오면 바로 이겁니다. 바울의 결심은 다른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 절대로 기쁘게 해서는 안 된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은 이단을 기쁘게 해서는 안 된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사람 기쁘게 하지 말라는 말 아닙니다. 바울의 서신서를 읽어보면요, 레토릭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수사학을 말하는데요, 이 수사학이 뭐냐면 저자가 자신의 글을 읽는 독자에게 A와 B를 대립시켜서 더 중요한 것을 설득하는 그런 문학적인 수단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 레토릭이라는 것은 이 구약이나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저자들이 거의 많이 활용하는데, 특별히 유대인들이, 유대인들의 라이딩, 글 쓰는 스킬, 전통이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 바울이 사용한 레토릭은 뭘 말하냐면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을 대립을 시켜놓고 사람보다 먼저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는 그런 의미예요. 사람 기쁘게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너무나 많은 보수적이고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사람들이 가끔 입에서 사람을 기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하는데 맞는 말이지만 틀린 말이에요. 뭐냐면 하나님 먼저 기뻐하고 기쁘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과의 관계만 생각하고 사람과의 관계를 무시하는 경우 그것은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사람 기쁘게 하면 안 돼. 사람 칭찬하면 안 돼. 사람 인정하면 안 돼. 하나님께 해야 된다. 이건 굉장히 어떤 의미에서 잘못된 신앙 생활이고 성경을 잘못 해석한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사람에 대한 이해는 당연히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아도 우리 내재하는 이 죄의 경향성이 있기 때문에 인간은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선하다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성도가 된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성도예요. 교회에서 사람은 믿을 존재가 아니라 이렇게 말하면은 그 맨날 의심해야 됩니까? 아, 저 사람 항상 믿지 못하고 의심을 하고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가족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그렇다면 신뢰해야죠. 신뢰해야죠. 우리가 사람을 믿으면 안 된다, 사람을 기쁘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잘못된 프레임에 딱 묶여 있으면은 신앙생활의 성장을 할 수 없고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마음을 같이 해서 할 수가 없습니다. 방어벽을 쌓는 거예요. 예레미야 17장 5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무릇 사람을 믿음의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런 말씀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의 의도와 문맥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돼요.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 힘을 얻고 마음이 여호와께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을 믿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여호와께 마음이 떠난 사람, 그 사람을 신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성경 구절을 가지고 계속해서 사람을 믿으면 저주받는다, 뭐 성경을 잘못 이해하는 것이죠. 이 예레미야 17장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봐야 돼요. 거기 보면요, 뭐냐면은 누구한테 지금 이야기를 하냐면 우상 숭배를 극히 하는 사람에게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사실 성경에서 사람을 믿지 말라는 말은 사람을 신뢰하지 말라는 뜻보다 꼭 아셔야 됩니다. 그 사람에게 의지하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사람 믿지 말라 이렇게 말할 때는 그 사람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사람께 기대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의지하지 말고 기대지 말라는 거예요. 의지하고 기대해야 할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누구를 믿는다 믿지 못한다 할 때 이 믿는다는 말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째는 의심하지 않고 믿어준다는 말입니다. 그 사람의 인격을 믿고 거짓 없음을 믿어주는 것을 믿는다 이런 것입니다. 이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두 번째는 이 믿는다고 할 때에 이 의지는 뭘 말하냐면은 그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다. 믿는다는 말은 그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기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두 번째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에게 기대고 그 사람을 의지하다 보면은 실망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니라 사랑할 대상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기쁨이 있고 성도가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은 믿음과 신뢰 안에 있는 공동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음이 열려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대해야지 사람 의지하고 기대하지 말라는 말이 바로 이 말인 거죠. 그래서 사람을 의지할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을 기대하고 또 기대해서는 안 되고 왜? 실망할 수 있기 때문에 관계가 깨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주변에서 흔히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라 이렇게 말할 때는 그 사람을 의심하라는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을 신뢰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그 사람에게 기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대해라. 이렇게 여러분 해석하는 우리가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성도가 서로 여러분 신뢰하지 않으면 무슨 주의 일을 할 것입니까? 우리가 서로 신뢰해야 되잖아요.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생각을 품고 신뢰하는 우리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곳곳에 사람을 기쁘게 하지 말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위한 교회 공동체에서 서로 마음이 하나가 되라고 하는데 이 마음이 하나가 되라는 말은 뭐냐면 서로 신뢰해라. 그 다음에 사람을 또 기쁘게 하라는 말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오늘 우리 읽었습니다만 10장 33절에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잠시 잠깐만요. 우리가 이런 읽을 때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이렇게 읽으면 안 되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며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할렐루야! 이 말씀은요, 10장 23절부터 읽어오면은 그런 말이에요. 시장에 파는 음식 혹시 대접을 받았을 때 그냥 먹어라. 근데 만일 그 음식이 제사상에 올린 것이라고 하면은 그 올려준 사람, 그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 그냥 먹지 마라. 그리고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 영광에 의해서 하고 내 양심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양심을 다쳐주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하나님 교회에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된다. 여러분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기쁨이 늘어가야 합니다. 주님 안에서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기쁨이 늘어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처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기쁨이 막 들어오잖아요. 아무 일이 없는데 이상하게 기쁨이 들어오잖아요. 여러분 그런 경험해 보셨잖아요. 기쁨이 막 오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 하면서 점점 밝은 영성이 아니라 점점 만일 어두워지고 기쁨 대신에 낙담과 슬픔이 있다면 이건 어디에 빠져있는지 아십니까? 율법주의에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섬기면서 기쁨을 못 누리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17절 18절에 8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는 먹는 일과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입니다. 그리스도를 이렇게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왜 인정을 받습니까? 하나님께 인정받아야지. 이런 이야기는 잘못해서 그래요. 하나님 앞에 인정도 받아야죠. 그런데 사람에게도 인정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주는 이 기쁨, 사람에게 또 받는 인정 이런 것이 있어야 건강한 자아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린 사람은 사람에게 인정받아요. 당연히. 아멘? 예, 사람에게 칭찬도 받는 거예요. 그 로마서 15장 2절에 보니까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자꾸 사람을 기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서신서를 가만히 읽어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6장에 넘 마지막에 거기에 로마서 예 거기에 보면요 사람들 이름을 많이 이야기하면서 기뻐하고 막 감사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바울은 그 사람들에게 왜 그랬을까요? 그 사람들이 바울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함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기쁨과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가 잘못된 사람은 기뻐하지 못해. 예수님이 아주 슬프고 예수님 아주 그냥 창백하고 예수님이 아주 그냥 막 그냥 째려보는 눈치로 보고 뭐 이렇게 생각한 사람은 늘 그냥 순옥이 떨고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밝았습니다. 예수님 유머도 많았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별명을 지어줬습니다. 베드로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뭐라고 했습니까? 반석이다. 반석이란 말은 요즘 좋은 말로 반석이라네. 너 돌쇠다. 돌쇠. 돌쇠다. 너는 이제부터 돌쇠다. 이런 말이에요. 받을 놈이야 뭡니까? 뭐 여러 뜻이 있지만요. 막 번개돌이. 막 그냥 이렇게 짓고 막 예수님은 그랬어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굉장히 엄격하게 느껴지고 야단치는 인상이었다면은 예수님 주변의 아이들이 따랐을까요? 안 따랐을까요? 예수님은 굉장히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갈 때 아이들이 막 어른들보다 먼저 막 예수님 앞에 왔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야야야 너 쓸데없다 너들 이 해만된다 방해된다 나가라 하니까 예수님이 애들이 내게 오는 걸 금하지 말라 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아이들이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 율법학자들을 따라서 그들에게 막 기쁨으로 갔다 이런 말 하나도 없어요. 바리새인들은 서기관들 어떻습니까? 항상 째려보는 거예요. 아, 이렇게 저 넌 나보다 못해 이렇게 생각하고 막 이렇게 째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안 가는 거예요. 바리새인들한테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사람이 분위기가 있잖아요. 고뇌하는 사람, 슬퍼하는 사람, 어둠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만일에 있다. 그러면은요. 우리는 기쁜 감사, 이 밝은 마음을 가지고 그 분위기를 바꿔줘야 됩니다. 아멘. 믿음 좋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기쁨이 있는 거예요. 거룩함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구별됨인데요. 세상 사람들이 다 기뻐하지 못해도 낙심해도 우리는 거기서 기뻐함으로 구별된 사람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바울은 이 서신서를 보면 곳곳에서 기쁨을 말합니다. 뭐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막 그냥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전후서에 편지를 쓰면서 고린도 교회가 다투고 막 그냥 시기하고 이래도요. 내가 너희를 기뻐하노라 이렇게 기뻐하는 거예요. 신앙의 연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기쁨이 배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신앙생활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까다로운 사람이 되고 비판적인 사람이 되고 불평하는 사람으로 변해진다면 그건 뭡니까? 종교생활을 하는 거예요. 종교생활하는 것으로서 영혼이 지쳐있는 상태예요. 그리스도인은 정말로 믿음이 자랐다면요 더 기쁨이 많아져야 돼요. 더 웃음이 많아져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주시는 위로가 있기 때문에 역경 가운데서도 소망 대신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내가 다른 사람을 돌보고 섬길 때에 그 영혼이 점점 변화되어져 가는 모습을 볼 때 우리 막 기쁨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정상적인 신앙생활이죠. 우리는 생각하기를 사도 바울이 굉장히 어두운 그 인상, 그 다음 굉장히 엄격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신서 읽어보면. 그러니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깊었습니다. 여러분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 그 마음 가운데 기쁨과 감사 이런 것이 있죠. 할렐루야. 맞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을 쓴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건 뭡니까? 그게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기쁨을 누리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2장 2절에 보니까 내가 만일 여러분을 슬프게 만든다면 누가 나를 기뻐하게 해주겠습니까? 나를 기쁘게 해줄 사람은 여러분뿐인데 만일 내가 여러분에게 고통을 준다면 여러분이 어떻게 나를 기쁘게 해줄 수 있습니까? 이랬거든요. 사도 바울은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그 비밀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요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바울이 예수님을 딱 만났을 때 왜 바울이 그 모든 학문이나 유명한 것이나 모든 걸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느냐? 예수님이 그 안에 기뻐함이 있기 때문에요.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삶이 밝은 신앙인의 영성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읽어보면 그렇잖아요. 바울이 감옥 가운데서 빌립보서 썼잖아요. 그럼 뭐라고 했습니까? 감옥 안에 있으면서 감옥 밖에 있는 사람 보고 뭐라고 했어요? 기뻐하라 했습니다. 내가 다시 또 말하니 기뻐하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유 없이 오늘부터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기뻐해야 돼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항상 기뻐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만일에 기쁨이 없다면 이런 명령할 수 있을까요? 자기는 하나도 기쁘지 않고 자기는 늘 슬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는데 기뻐하십시오. 이런 말을 안 했을 거라고요. 사도 바울은 기쁨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에도 종종 제가 말씀드리지만 여기 서 있는 장목사 우리 교회에서는 행복하고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제 아내가 지금 대표적으로 아멘이에요. 여러분, 목사가 낙심하고 욕구, 불만에 찬 모습, 분노하는 모습이 만일에 있다면, 경직된 그런 마음가짐과 태도가 있다면 교회의 분위기는 한순간에 얼음장처럼 돼버리고 불안해집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교회 지도자들도 그래요. 의도적으로 기뻐하고 행복해야 돼요. 아무것도 없는데 기뻐하고 행복해야 돼요. 왜? 교회 성도들은, 믿음 약한 사람들은 누구를 보고 따라갑니까? 예, 하나님 보고 따라가지만은 우리를 보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또. 아멘입니까, 여러분? 집에서 엄마가 우울하고 기쁨이 없다면은 아이들의 분위기는 점점점 엄마 닮아갑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집에서 엄마 아빠가 기쁨이 있으면 아이들의 심령의 분위기는 점점점 기쁨으로 닮아갑니다. 회사나 직장에서 사장이나 혹은 윗사람이 기쁨과 은혜가 감동, 감사가 있으면 회사 직원들은 점점점 마음이 열리고 따라가고 일도 잘합니다. 그런데 뭐 불만 섞인 표정, 걱정이 있는 마음 이런 걸 갖고 있으면 분위기가 금방 얼어붙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뭐 어려운 일이 있고 뭐 그다음에 슬픈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 뭐냐 하면은 그걸 바꾸는 것이에요. 의지적으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나 다 기쁘고 행복한 사람에게 끌려요. 그래서 전도하려고 하면은 행복한 모습이 보여져야 합니다. 내가 전혀 행복하지 않는 모습이 상대방에 보이는데 전도를 하면요 안 믿습니다. 근데 내 마음에 왠지 기쁨이 있고 행복해 보이면요 그런 사람이 끌리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느낀 기쁨 나도 좀 한번 맛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 관심을 갖는 거죠. 행복한 사람은 사는 것이 기쁘고 그 다음에 웃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주는 그런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주는 그런 비밀이 있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천재적인 기독교 변증학자는 스크루테이프 편지에서 마귀에 대해서 언급했는데 마귀는 그 성품이 한마디로 교만하고 웃음이 없다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사탄은 행복이 없고 웃음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은 기쁨의 영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도전하시고 지혜와 능력 주시는 거예요. 시편 4편 7절을 보니까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 나으니이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이 그렇게 고백했어요.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요. 여러분, 오늘 한번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자연적인 사람은 기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초자연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어도 기뻐해야 합니다. 아멘. 자연적인 사람은 비판합니다. 내면이 어둡습니다. 초자연적인 사람은요 의도적으로 내면을 밝게 하는 거예요. 왜?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믿는 구석이 있습니다. 내가 나를 믿으면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왜? 능력과 힘, 이것이 제한되어 있어요. 지식, 경험, 모든 게. 그런데 우리 믿는 구석이 있어요. 누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아, 저 사람 믿음 있다. 뭘 보고 믿음 있다고 합니까? 장래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이다. 아멘. 제가 한국에 다녀온 이후로 제 아내와 함께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교회에서는 안 썼는데 오늘 특별히 한번 쓰려고 합니다. 우리가 집에서 만날 때 보면 할렐루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걸 이게 처음에 어색했어요. 그제 고형교회에 박정곤 목사님 그 교회를 갔는데 이 목사님은 여러분 혹시 너무 자주 듣지 말고 그 교회 뭐 웹사이트 혹시 들어가면 한번 들어보십시오. 남의 교회 설교 많이 들으면 안 돼요 여러분. 근데 이분은 너무 웃겨. 근데 이분이 할렐루야를 할 때 할렐루야 저는 전에 이랬거든요. 맞습니까? 그랬는데 항상 어떻게 하냐면 할렐루야 이래요. 이게 무슨 말인지 처음에 듣기 좀 어색했어요. 근데 표현을 할렐루야 하면서 반드시 반응하도록 했어요. 제가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한번 표현해 보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아멘 이러면 안 돼요. 아멘 이렇게 해야 돼요. 한번 다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처음에 하기가 쑥스럽죠. 근데 그 교회 가서 새벽기도에 가니까 새벽기도에 사람들이 그냥 400명 정도 앉았는데 거기서 어떻게 하냐면 할렐루야 이렇게 하니 그 사람들이 아멘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이게 뭔가 뭐 이 친밀감, 이 반응, 공감이 있으니까요. 그냥 막 환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집에 들어가면은 하루에 몇 번도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교회에서 혹시 만나서 할렐루야 하면은 시작 아멘 이렇게 하시는 말 뒤 맨자를 올려야 됩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연습을 해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 이러면요 우리 안에 그냥 성령님께서 기쁨을 주는 거예요. 예. 이번 VIP 초청 주간이 다음 주인데 사람들을 여기 와서요 우리가 제가 강단에서나 혹은 밖에서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요 아멘 이렇게 해야 되는 할렐루야 이렇게 해도 사람이 그냥 뭐 아멘 이렇게 아멘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제 바꿔야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하루에 몇 번도 제 아내하고 그 이야기를 하면서 웃고 아 그냥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다음 주에 우리가 VIP 초청하고 난 뒤에 지금 어릴 때 사진을 가지고 와서 그걸 가지고 뭐 발표를 할 거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어린 사진 봐서 뭐 그게 뭐 크게 뭐 뭐 감동이 있고 뭐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그 안에 사연에 희노애락이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관찰도 하고 그것도 발견도 하고 해석하면서 복음으로 칭찬을 좀 해주고 격려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칭찬과 격려 이런 데 인색한 사람은 사진 보고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만 사진을 보면서 자꾸 내 안에 있는 표현을 긍정적으로 믿음으로 막 이렇게 만들어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 이제 되어가네요. 예 이렇게 되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 안에 기쁨이 있고 감동이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은 기뻐하기로 결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기뻐할 일이 있을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기뻐하기로 의지적으로 결단해야만이 기쁨이 오는 것입니다. 더 기쁨인 거예요. 다른 사람을 내가 기뻐하게 하겠다 결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밝은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것 창조적 믿음의 소유자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아, 예. 고린도후서 1장 24절에 우리는 여러분이 기쁨을 누리게 하려고 함께 일하는 일꾼일 따름입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에게 기쁨을. 고린도후서 7장 16절에 나는 여러분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게 된 것을 기뻐합니다. 그랬습니다. 아 바울이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고린도교의 그 형편을 보면서도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선포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알잖아요. 누가복음 15장에 뭐죠? 돌아온 탕자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막 기쁨의 잔치를 막 베풀고 이렇게 하니까 첫째 아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는 싱통 아주 그냥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나고 기뻐하는 방법을 몰랐습니다. 너무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동생으로 인하여서 즐거운 잔치가 막 벌어지는데 화가 내고 막 화를 내고 그 집에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습니까? 집에 안 들어갔습니다. 시기, 질투, 이기심, 비교의식 막 이런 것들. 막. 여러분 오늘부터 작정해야 합니다. 나는 매일 기뻐하리라. 난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리라.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사는 건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스캇 맥나이트라고 하는 사람이 쓴 예수신경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The Jesus Credo라는 책입니다. 이거 보면요. 구약의 유대교 신경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의 그 쉐마인데 이것은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뭐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이런 식으로만 쭉 나와 있지만은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면은 너 이웃도 사랑하라.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이와 같으니 이웃 사랑하는 것 똑같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황금률을 준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섬김을 받고 싶으면 섬기라. 남에게 대접 받고 싶으면은 그대로 대접하라는 거예요. 기쁨을 선물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분위기는 밝아야 돼요.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서로 사랑하며 신뢰해야 합니다. 교회에서 경직된 분위기를 만들어내지 말도록 해야 돼요. 예수님을 닮아가려면은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이미지, 분위기가 먼저 회복돼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사람들을 다 행복하게 했어요. 에휴, 예수님이 어떻게 사람을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했습니까?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성경을 다시 읽어야 돼요. 예수님의 제일 첫 번째 기적을 행한 데가 어디죠? 가나 혼인집이었습니다. 기쁨의 잔치에서 싼을 해줘버렸습니다. 왜요? 포도주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럼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들고 기쁨을 준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치유의 모든 사건은요, 그 사람에게 기쁨을 준 거예요. 기쁨을 준 거예요. 예수님은 행복한 분이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 동산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가기까지 거기까지만 예수님은요 고뇌했습니다. 나머지는 다 기뻐하고 행복했어요. 성경에서 가장 기쁨이 없고 웃음이 없고 불행한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그렇게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했던, 자칭 잘한다고 생각했던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경직된 분위기입니다. 항상 의심합니다. 어떻게 하는 거 보자 이렇게 합니다. 이런 분위기가 되면은요 그냥 철저히 자기도 지키지 못한 율법주의에 빠져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은 그 옆에 가면은 다시는 이 사람 안 만나고 싶다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예본교회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닮는 영성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 기쁨 가운데 거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의 그 기쁨을 그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막 선물로 나눠줬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도요, 좀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아멘 하지 말고, 아멘. 할렐루야. 제가 큰 걸 배웠어요. 그래서 그라지 문을 열고 집에 들어갈 때마다 제 아내에게 할렐루야. 이렇게 하고 막 들어가는 거예요. 왜? 밖에서 뭐 어떤 일이 있어도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또 거기서 아멘 하고 난 뒤에 그냥 분위기가 확 바꿔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행복하신 예수님이 충만한 그런 우리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직장에서 일터에서 아침에 딱 그냥 시작할 때 기도할 때 나는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 있으니까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 행복한 삶을 살 것이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나를 책임져 주실 것이다. 나는 믿는 구석이 있다. 할렐루야. 그렇게 고백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이런 훈련과 연습이 실제적으로 되어져서 우리 교회 VIP들이 와서 깜짝 놀라고 여기 비밀이 있구나, 뭔가 여기 뭔가 비밀이 있구나 하고 우리 교회에서 예수님 영접하고 신앙생활 같이 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한번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또 선포하는, 기도하는 그런 시간 우리 갖도록 하겠습니다.